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븐의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을 수행할 때에 그 이웃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왕인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웃의 여러 왕들이 짓누르는 삶, 군림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무엘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떠나야 할 사사의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 앞부분,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나 나뭇잎도 자신이 지는 때를 알고 또 자신이 떨어져야 하는 때를 압니다. 그래서 꽃이 더 아름답고 또 나뭇잎이 또 다른 나무들의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꽃이나 나뭇잎도 제때에 맞게 지고 떨어진다면 사람은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과 모델이 됩니다. 비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읽는 눈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이렇게 축소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인생사가 됩니다. 예, 우리의 인생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팔을 기억하라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에 봤지만 느헤미야가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예, 느헤미야도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10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바른 믿음의 본을 남긴다입니다. 바른 믿음의 본을 남긴다. 그러니까 A번과 연관해서 그 바른 그리스도인은 바른 삶과 바른 믿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또 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샘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표어로 말씀드리면 한평생 지어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이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확대되어서 공무원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을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공인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무명의 인물이라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앞에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 교우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우리 모두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바른 본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2장 23, 24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 먼저 그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네, 사무엘상 12장 23, 24절 혹시 암송하에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하십시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다스릴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혹시 이쪽에는 안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혹시 전체 중에서 한 분만 더 해볼까요? 혹시 있으시면? 없으면 같이 할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예. 사무엘상 12장 23, 24절인데, 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는 약간 한번 줄여보도록, 좀 짧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13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사울왕이 맞은 위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이번 사울이 왕으로서 첫 전쟁을 치를 때에 그의 인생 연륜의 배경은 어떠하였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예, 그의 나이가 40살이고 이제 재위 즉위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역본을 갖고 계신 분은 혹시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구역 식구들이 질문을 하면은 일단 알고는 계십시오.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한 살이었고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 말이 안 되죠. 그냥 살 그러니까 한 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아마 숫자가 빠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보는데 베끼면서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제 그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 공동 번역인데 정확하게 이제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한 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그 뒤에 괄호 해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 원전에는 있으나 맞지 않음. 예, 또 표준세 번역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2해가 되었을 때. 좀 이상하죠? 뭐, 하여튼, 여러 영어 성경들도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하여튼, 최종 그, 보면 이제 사울이 30살에 등극했을까, 40살에 등극했을까, 이제 그게 약간 그 논점이 되는데 그 그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는 큰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결혼도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40살에 즉위한 것이 맞고 40년간 다스렸고 지금 즉위한 것은 2년째. 그러니까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해를 넘긴 우리로 치면 이제 두 살이 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요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 표현이 그래도 비교적 제일 적절한 표현이다입니다. 그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대관식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엉뚱하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그 사울 왕은 40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이 처음에 잘못했다고 너 이제 끝이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 40년간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오래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길게 기다려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깊게 기다려 주셨다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속을 상하게 할 때 우리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 오래가 길이뿐만 아니라 사실 길이보다도 깊이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도 똑같이 사울에게 그렇게 참아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참아주셨던 것이죠. 예, B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으로 돌려보내니라. 예, 3,000명의 군사를 택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 11장에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침입했을 때 사울이 모은 사람이 33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3,000명을 가려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돌려보냈는데, 그 3,000명을, 이제 지금으로 하면 그 상비군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제 뭐 사울이 사는 그 왕궁을 주로 지키게 했는데, 2,000명은 이제 사울에게 소속돼서 사울이 사는 왕궁을 주로 지키는 역할을 하고, 1,000명은 이제 그 이제 세자죠. 세자인 요나단이 있는 곳을 지키게 하고, 요나단의 병사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C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예, 그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예, 요나단이 그 게바는 그 기브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 것은 기습 공격을 해서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서 주로 치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좀 치명적인 피해를 줄 때에 주로 쓰던 용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병사들을 그 대대적으로 다시 징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이렇게 낮춰 볼 때 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부르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 부르는 말이 있죠. 중국 사람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약간 이제 비하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조센징 이런 말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쓴 것은 좀 사람들에게 더 경각심을, 또 이 좀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독립군들을 모으는데 그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센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센징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았습니다. 예, D번.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면. 예, 그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만, 그 병거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차, 탱크입니다. 탱크 3만 대. 그 마병이 6천인데 앞에 한 글자를 넣어서 기마병이 6천 명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냥 일반 군인들, 보병을 뜻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아라고 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모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병거 전차는 보통 말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 정도가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활 쏘는 사람, 방패 든 사람, 말을 모는 사람 등등이 그 탔는데 사사시대 때 그 하솔 왕에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철병거가 병거가 900승 900대였는데 그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철군 통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3만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과장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 태평양에 비하면 지중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또 그 성전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앞에 이제 그 뭐 제사장의 손도 씻고 그다음에 제물도 씻고 하는 큰 물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것 이름이 노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3만 명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하여튼 과장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쳐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그 기브아와 믹마스인데 그 거리는 한 약 7.5km 정도 되거든요. 6마일, 4.5마일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치면 제가 이렇게 그 지도로 이렇게 그 찾아보니까 한 서울시청까지가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블레셋의 군사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엉덩이에 숨으며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엉덩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대요. 사울 왕이 이제 새로 왕이 등극하고 나서 전쟁 치자고 나서 이제 막 부르니까 이제 용기 백배해 가지고 딱 왔는데 적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완전 중과부적. 우리가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갑자기 그 충천했다가 갑자기 그냥 훅 사라지는. 예.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쉬운 것은 사울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은 병사는 이런 정도인데 적군은 이렇게 많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무엇을 할 때도 바른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출발은 중간에 교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처음 틀어지고 나면은 다시 중간에 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또 교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 그 바른 시작이 되고 또 바른 과정도 되고 바른 마침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4번 8절에서 15절은 사울 왕의 그 미봉책 신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A번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예,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이전에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그 약속하기를 일주일 후에 우리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많은 군대를 보는 것 자체만 해도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B번 사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예, 600명가량. 아까 상비군 3,000명 중에서 요나단 1,000명 떼주고 자기와 2,000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400명은 뭐 들로, 산으로, 굴로, 뭐 웅덩이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상비군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아마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자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좀 더 그 더 형식적이 되기 쉽고요. 더 좀 의미 없는 종교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기도회에 한 번도 안 나가다 갑자기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을 좀 오시게 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 또 그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회를 참여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에 참여하기만 하면 또 신방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도에 참여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는 것입니다. 4번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두 개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예배도 더블로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번제를 딱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딱 마치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반가운 마음에 그 문안을 했거든요. 우리말에 문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축복했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인사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지금 한 일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번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고 자신을 태우는 것이고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결단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드린 이 번제는 그 목적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면피용입니다. 예, 이 전쟁 넘어가야 되겠는데, 예, 그것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예배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드림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울처럼. 예. 우리가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와 함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없는 예배,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비슷합니다. 이 사울이 드린 제사는 형식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 드린 제사는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예. 사울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경건의 능력, 그 내용,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디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예, 갑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다. 예, 그 군인들이 흩어진 거죠. 그 군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곧 사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일 거예요. 나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예, 그 사울이 아니 사무엘이 뭐 밤 지나서 뭐 저녁 지나서 온 것은 아니니까 그날 왔을 거예요. 예, 그 뭐 아마 틀림없이 지금을 하면 내가 3월 20일 날 올게요라고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침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오후에 온 거예요. 예, 뭐 그 당시 지금처럼 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예. 답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다. 예, 블레셋 군대는 지금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고 안 그래도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 군인들은 하나 둘씩 다 빠져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지낸 것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 이 11절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변명, 책임 전가. 자기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금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잘못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는 건데 예, 그 흩어지는 도망가는 군인들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정한 때 딱 자기가 생각한 때 오지 않은 사무엘이 잘못이고 또 공포스럽게 주둔해 있는 적군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없고 이것은 예, 사울의 성품이자 이것이 사울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뒤에 가서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번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예,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그 망령되게 행하다는 그 문자적인 뜻이 어리석게 행하다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뭘 망령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강탈한 거? 예,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장에 가면은 그 31절에 35절에 그 사울이 또 제사 지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강탈한 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인데, 전쟁을 치기 전에 그 왕이 선지자에게 한번 이 전쟁 쳐도 될까요? 물어보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오케이 하면 그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인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망령대행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분명히 그 우리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행한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것이 무슨 잘못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또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F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갑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왕의 불순종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불순종이 사울왕에게 훨씬 더 큰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도 그 의도적으로 그 불순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아니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그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익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런 의도적인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도적인 불순종을 계속하게 되면요,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깊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버림을 받도록 운명지어진 그 비극적 희생양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버릴 것이라면 처음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그 즉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나합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 지도자는 그 이 지도자의 문자적인 뜻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명령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지도자 또는 그 인도자,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다 나기드인데 이 나기드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예. 그 사람들 보기에 왕은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처음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 그 왕,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항상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됨의 기쁨, 또 하나님의 통로됨의 기쁨입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앞서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도자 또는 인도자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10번,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10장 13, 14절 볼까요? 구약 626쪽이네요. 구약 626쪽, 역대상 10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재판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거, 당연히 물어보아야 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인생을 최상으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크면 믿음이 크고, 순종이 작으면 믿음이 엿게 됩니다. 결론 A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경우를 찾아봅시다. 갑은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퍼붓고 있을 때에 모세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볼까요? 예, 구약 103쪽. 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최대의 신앙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그 내가 내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나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간다고, 즉 자신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구약 437쪽입니다. 437쪽. 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는 그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최고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 계급으로 별이 세 개면 중장이고 별이 네 개면 대장이고 별이 다섯 개면 그 원수입니다. 그 군대 군인 계급으로 최고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는 별이 몇 개쯤 될까요? 만군이니까 한 만 개쯤 될까요? 아니면 원수의 한 만 배쯤 되는 5만 개쯤 될까요? 예, 하나님 그 별을 헤아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시각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봐야 그 아무리 해봐야 별 다섯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별이 만 개도 넘고 5만 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 믿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다윗이 날린 물맷돌을 맞고 고꾸라져서 그 자기가 차고 있던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행하심은 대부분 예,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답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졌던 것이 다 사라진 후에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 위기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근본 문제 해결책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쥐염열매 먹으면서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쳐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 지금 이 모습 아닐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 그 사울이 등극하고 나서 그 12장 25절에 보면 그 악을 행하면 왕과 백성이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숙적이었습니다. 예,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여쭈어야 했는데 여쭙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순간순간은 물론이고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걷는다.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걷는다. 제사, 즉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입니다. 제사, 예배는 전쟁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경건, 즉 제사, 예배 이러한 것들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C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사울은 함께 놀아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이런 암나귀를 찾는 일에서부터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결코 바른 신앙인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나번 사울은 치세 초기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보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미봉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울이 행한 것처럼 미봉책적인 신앙이 순간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반듯하게 바르게 가야지 그것이 두고두고 힘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뭐 탁구를 치든지 뭐 무슨 테니스를 치든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표준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 야매로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해도 막 하는 사람이 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몇 달만 배우면 이기지 못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렇습니다. 네, 신앙도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가야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야매 신앙이 되고 나면 끝까지 야매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과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위에 오른 사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행위처럼 행할 때가 없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는 나만을 생각하다가 어그러진 길을 걷고야 말았습니다. 바라옵나니 다윗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믿음의 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었듯이 그것이 우리의 진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구역, 우리 가정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리석은 부자와 사울의 나가 아니라 다윗과 바울의 나를 주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한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